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지 말자 사흘 만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새집에 2년을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0절도 보시면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여 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영 부실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데 좀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 부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고, 그래서 좀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니들 말고 새로운 여호와의 종이 오실 거다,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 약속 그 소망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당신 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 그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구약의 소망,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온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가 사도행전 처음 그 묵상 안내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아요.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뭐 그리고 빌립의 설교는 없지만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를테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죠.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중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못했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구약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사야 53장 설명할 때도 바로 그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인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소망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를 강론, 설명하고 논증하고 질문받고 다시 대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시면 24절부터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1번 믿는 사람, 2번 안 믿는 사람,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 2번 안 믿는 사람, 2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를 통하여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논증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 보시면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렀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못 믿겠다 대항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너희는 너희가 이 믿음을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거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널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가면 예수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 누가 신앙을 조롱하고 교회를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늘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불신자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때 사도 바울도 복음을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얼마나 좀 우습게 여겼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저 불신자도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도록 만나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튼 세상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잘 믿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폭동에 휘말린 모습 그런 거 우리 묵상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폭동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리되어 있던 그런 모습 우리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지중해 그 건너가는 배 안에서 이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할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인데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거의 한 보름, 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꽃길이냐 다 평안한 길이냐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에 매여가지고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폭동에 휘말렸을 때도 바울에게 격려하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거다. 주님 그렇게 격려도 하시고 지난번에 폭풍에 휘말렸을 때도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폭풍에 휘말린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풍랑에 휩쓸리고 난 뒤에 한 3일쯤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쭉 성경 한번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19절, 18절과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에 휩쓸렸는데 어떻게 못해가지고 둘째 날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버리고 셋째 날 되니까 뭐 배에 쓰는 기구 중에 뭐 필수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거 막 내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너에게 주셨다. 주님 이렇게 격려하는 음성을 사도 바울이 3일째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며칠까지 풍랑에 휩쓸렸다고요? 14일이 지나 거의 2주 동안 풍랑 좀 이렇게 이를테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날 잔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밤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잔잔해지면 되지. 그거를 막 14일 거의 보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말씀하실 이유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뒤로 계속 풍랑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언제 배가 깨어질지 모를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지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당장 풍랑이 먹고 당장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왜 풍랑에 휩쓸리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풍랑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풍랑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풍랑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풍랑에 휩쓸렸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크레타 섬에 갔을 때 동쪽에 항구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동쪽 항구보다 아마 서쪽 항구가 더 크고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아마 지내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 항구에 도착했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서 우리 겨울을 지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겨울이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곳에 가서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는 화면에 안 뜨는가 보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이 야 지금 이게 배 타고 가면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항해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항해의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시대를요 전문가의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 시대도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각 전문가의 말을 자꾸 들어요. 영적 권위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도 늘 전문가의 말만 자꾸 들으면 전문가가 인생을 망쳐요. 우리 시대를 전문가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각 영역에 자기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영역을 전문가의 말만 들으면 삶이 이게 다 조각조각 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깨우려고 해야 되고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항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여기저기 막 떠밀려 다니면서 언제 배가 깨어질지 모를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보름이 지난 뒤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을 보면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이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요. 35절이 아주 재미있는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식사기도 할, 최소한 식사기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기도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도 하세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이렇게 눈만 감았다가 뜨거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식사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식사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도바울이 다 모이라 하니까 모이고 먹으라 하니까 먹고 그리고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식사기도 그 로마 군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식사기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14일 동안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배 안에서 위로자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격려자로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안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뱃멀미 안 했을까요? 여러분 뱃멀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차멀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못해 안 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데 그 풍랑에 휩쓸린 배 안에서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텐데 자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위로자로 소망을 주는 격려자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름의 기간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간혹 예수 믿는 신앙을 거의 마술적인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고통을 당해도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남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건져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렇게 건져주시는 복이 있죠. 우리가 다 남들은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요, 항상 그런 거냐?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미국에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제가 몇몇 간증을 들었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그 건물 무너지는데 그 와중에 휩쓸려서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은혜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에 휩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빌딩,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소방관들이 그 사고 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소방관이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인생의 고통,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폭풍에 휩쓸린 배 안에서 위로자로 살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옮겨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당하지 않고 꽃길을 걷는 경우보다 오히려 고통 속에 휩쓸릴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마음이 편해서 복음을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휘말려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그 눈물 흘리면서도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고고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방편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하고 싶고 꽃길을 걷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남들은 고생해도 나는 고생하지 않게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에 휘말리고 폭풍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다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통,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거냐 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도하고 계신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걸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맹의 순이라는 분의 인생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맹의 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6살에 죽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제강점기 지내고 한국전쟁 와중에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가는 와중에 인민군 아니냐 이런 이제 누명을 쓴 거죠. 인민군 아니었는데 인민군이다 너. 왜냐하면 이 친구가 평양에서 자라가지고 평양 사투리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인민군이다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혔어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런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분이 진짜로 은혜의 증인으로 산 거예요. 은혜의 증인으로. 거기에 있는 같은 포로들,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을 중공군, 그 옛날엔 중공군이라 중공군 포로들을 돌보며 섬기는. 그리고 이 평양 부잣집 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들 통역해가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분이 분명하고 또 피난 가기 전에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주일학교가 수백 명이 모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미군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맹의순 쟤는 인민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명을 벗겨줘가지고 풀어주게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풀어줄 수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제 풀어주려고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맹의순이 나는 여기 있어야겠다. 이 포로수용소가 이게 황금어장이다. 여기가 진짜 도와야 될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포로수용소에 더 오래 1년 이상 더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석방되기 며칠 전에 죽었어요. 중공군 포로들에게 시편 23편을 중국어로 읽어줬어요. 마지막에 시편 23편 그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내 잔인 음신하이다 읽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간 그러니까 이게 야전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26살에 죽었어요. 이 삶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소설도 있어요. 내 잔이 넘친아이다. 정연희 씨가 쓴 소설이었는데요. 옛날에는 홍성사에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화출판사에 나왔더라고요. 엄청 은혜가 돼요. 엄청. 이 맹어이순 죽을 때 중국군 포로들이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중국군 포로들이. 그리고 이분의 삶을 이제 발굴하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죽었다니까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죠.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도 빠져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편안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우상종교 비슷해지고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지금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는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그런 로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 얼마나 초라인지, 얼마나 초라했어요.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뭔가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러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포옹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포옹 나는 걸 좋아하죠. 세상은 뭐 대단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우와 엄청나다. 로마는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는 복음의 증인은 위풍당당한 모습. 그거는 로마가 좋아하는 모습이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위풍당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남들이 우르르 볼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초라하고 이런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죠.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20절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는데 로마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몇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지낸 거잖아요. 로마 군인하고 쇠사슬로 팔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팔을 묶어가지고. 그게 로마 법에 있어요. 그 죄수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로운데 로마 군인 한 명이랑 묶여서 늘 같이 지내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화장실은요. 공동 화장실인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일을 봐요. 이상하죠. 문화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 여러 명. 그러니까 이 묶여 있는 거죠. 한 군인하고 같이. 쇠사슬이 메인.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가이사 앞에서 증언해야 될 복음의 증인을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초라함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기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눈물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고통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은 폭풍에 휘말려도 나는 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남들은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고, 남들은 눈물을 흘려도 나는 늘 웃고 잔치할 것을 그 기대하는 거죠. 조금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힘과 권세와 자랑스러운 승리를 추구하는 그 로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힘과 능력과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사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뭔가 유대인의 승리, 자기들의 영광을 기대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야, 그거는 니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의 증인,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 짊어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 없는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은 늘 나무에 달려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이 사도행전을 다 읽었는데 사도행전 읽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유대의 본면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동심원처럼 확장이 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복음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막 도약하듯이, 비약하듯이 복음의 범위가 확 퍼져가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다 뭐냐 하면 핍박이요, 박해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도자들이 알아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이 되는 거죠. 모든 은혜는요, 모든 은혜는 누군가가 고생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싶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의 열매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하고 복은 받고 싶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영광을 누리고는 싶은데 십자가의 길을 걷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광을 묵상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영광과 승리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남녀 차별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4장 이런 데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죠. 누군가가 헌신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 혹은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 아니면 또 고넬료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구제하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또 뭐 고넬료 같은 사람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모범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희생하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1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보내는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굳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도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로마서 15장 보면 예루살렘 성조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방인 교회의 헌금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을 잘 돕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거죠. 성령 충만했는데 맨날 자기가 방언한다, 뭐 환상을 본다, 엄청난 뭐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남을 돕는 열매가 없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뭐 열심히 방언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 우리가 절대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체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열매, 그것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특징인 줄 알아야 해요. 방언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환상은 못 봐도 상관이 없다고요. 다른 영적 체험 별로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체험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체험인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고난의 체험, 눈물의 체험 이런 거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은 좀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는 뭔가 모습이 확실하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명확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마무리는요 어떤 결론이 없이 끝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흐지부지 끝나냐?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cts 29라는 그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29장, 30장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연예인 합창단이 있어요. 연예 우리나라 예수 이거는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이 방송실이 훌륭해요. 연예인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저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무슨 연예인이래요. 뭐 개그맨,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창단을 하는데요. 찬송 엄청 잘해요. 막 연예인들이랑 노래도 잘, 춤도 잘 추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름이 재밌는 것이 액츠 29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 예수 계속 잘 믿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잘 믿다가 막 사고 치고 이런 연예인들이 아휴 예수 잘 믿게 기도해야 돼요. 평생 예수 잘 믿게. 그런데 여하튼 얼마나 멋있어요. 액츠 29. 그러니까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액츠 29장은 저 사람이 쓰는데 우리는 한 30장쯤 쓰고 31장쯤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계속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